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묵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좀 굉장히 깊이 들어 봐야 하는, 깊이 들여다 봐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요. 한편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접한 그들이 얼마나,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봤던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차원을 넘어선 어떤 하늘의 신비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12장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데요. 12장의 전체적인 사건을 크게 정리해 보면 먼저 향유옥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의 메시아적 사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야 할 길을 얘기하셨던 그 상황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의견 차이로 굉장히 12장을 보면 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요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이제 메시아로서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 속에서 충분히 예언되고 말씀하신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34절에서 43절까지의 전체 본문을 관찰해 보면 먼저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무리들의 반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첫 번째 부분이 나눠져 있고요. 37절과 47절, 41절까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3절까지 무리들의 눈이 가려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사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그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라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메시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구원자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영원한 왕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땅 가운데 이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땅 가운데 새로운 정부를 예수님이 세워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왕국을 그땅 가운데 건설하리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은 사실은 이제 잘못됐던 그들의 오해였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실제로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인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관통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봤더라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무리들의 흥분된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시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지금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존재였어요.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임재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죠. 들려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들려야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입니까? 라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들려야 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죽음의 개념이었어요. 죽음의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지고 묻는 거죠. 아니, 메시아는 영원히 사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들려야 된다는 것에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논리를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진리를 지금 풀어주시는 거죠. 들려야 한다는 것은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은 사실 정치적 메시아, 어떤 뭐 사회적 메시아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어떤 권력적 메시아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과 같은 아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이 땅 위에서도 물론 아름답게 주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결국은 영원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지금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림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인자는 이제 참 사람이란 뜻이요. 참 사람. 여기서 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에 진짜 참 사람. 근데 사람 중에 진짜 참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 바로 이것이 인자의 개념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와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로 한 사람이신 인자,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개념을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죄로 인한 죽음을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롤 모델로 친히 이제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원사적 이해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구원의 이해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제쳐두고서 구조의 문제, 개혁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바로 건너뛸 수 없는 문제죠. 무리들은 메시아가 이루실 새 왕국을 기대했지만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문제로 봤고 단순히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닌 모든 이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먼저 이루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좀 이야기가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좀 애매모호한 말씀 같아요.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길을 찾아라. 아직 이 땅에 빛이 있으니까 이 땅에 빛이 사라지면 이제 곧 어둠이 올 텐데 이제 어둠 속에는 절대 너희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 시점에 그럼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직 빛이 있을 때는 빛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신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이 사건은 그 당시에만 유해했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메시아적 능력과 바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일의 의미는 그 상황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하고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그 빛의 사건은 오늘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눈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어둠 속으로 이 빛을 끌어다 쓰라는 말씀이죠. 주님, 너의 삶이 어둡니? 그럼 내 빛을 끌어다 써. 나를 불러.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빛을 너의 길에 비추어 걸어라. 그리고 어둠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빛을 비추어야만 가능한 거라고요. 빛을 비추어야만.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빛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을 37절에서 47절까지 이어서 살펴보면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빛이 있으니까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그들의 귀를 막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빛이 있을 때 걸으라고 하셨고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인용한 말씀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이해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된 결과의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고 그렇게 된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주님이십니까? 사실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시기 이전에 우리의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바로 우리의 죄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 죄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4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습이 이제 해석돼서 나오거든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죄. 그 죄가 여전히 인류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기를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셔서 애초에 구원의 길을 차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원천적인 구원의 불가능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앞서 말씀하신 구원의 빛이 비춰야만 우리는 구원으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의 여정을 에둘러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믿음의 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근거죠.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41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실 37절과 41절까지의 말씀은 저주가 아닌가요? 저주, 사실. 저주로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영광을 자세히 보면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이다. 눈이 가리신 것 같고 주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지만 실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진 그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바로 이사야는 내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광의 빛으로 인류 반역의 역사를 구원으로 끌어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 놓여진 수많은 어둠의 흔적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시거나 우리의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하지만 지나간 역사가 아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와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우리의 마음에 좀 많이 쌓여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 같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 같은 우리의 오해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 이사야처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감싸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